우리가 이따금씩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불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청문회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날선 칼날 같은 질문들을 뭐 어떤 자리에 새로 임명되는 어떤 후보자나 아니면 어떤 지금 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질문 공세를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 연신 막 땀을 흘리면서 어렵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TV에서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마치 청문회에 불려간 그런 사람처럼 지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 그대로 이 정말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 다 내쫓죠. 그리고 또 환전상들 그 상도 다 뒤엎으시죠. 지금 대제사장 비즈니스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엎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손을 못 대는 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입에서 나온 어떤 모순이나 아니면 율법과 반대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독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사두개인들 상당수가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또 사두개인 중에는 대제사장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귀족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뭐 교수님들 뭐 그 정도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성경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 창세기부터 막 신명기까지 머릿속에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놓고 지금 30대 초반에 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때 마태복음 22장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기 곤란한 질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대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정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 당신은 그것을 어찌 호언장담할 수 있어? 미스터 예수,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율법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대를 이으라 명하였어. 만약 일곱 형제가 있어서 차례대로 형수와 결혼하였어. 그렇다면 형제들이 부활하면 그 아내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면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를 신봉하며 따라가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흠잡기 위해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한순간은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들의 질문에 하나도 막힘없는 대답으로 지혜롭게 답하셨어요. 이에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그 권세 있는 대답을 보며 아, 이 사람 범인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한 율법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에 관련한 변호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에 어떤 두 계명이 상충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므로 하나님께 재산을 바친다고 선언하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도 어떤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이 율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오류의 곤경에 빠뜨릴 심산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보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여기도 보니까 시험하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곤경에 빠치려고 일부러 셋업된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럼 오늘날이야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1인 1성경이잖아요. 요즘엔 뭐 성경책 선물로도 주잖아요. 뭐 이렇게 값싼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이 집값 집 한 채 가격이었거든요. 얼마나 성경이 비쌌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재지술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술도 그렇게 없다 보니까 성경 말씀 보는 게요 그렇게 쉬운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그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당 같은 데 가면 안식일에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그거 읽어주면 그게 유일하게 말씀 볼 수 있는 기회였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아주 가난한 시골 달동네 출신,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난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야, 너가 정규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너가 이런 거 알 수 있겠니? 너가 율법의 핵심이 뭔 줄 알고 있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를 지금 곤경에 빠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시원하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말과 글의 근본이 되는 가장 큰 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지금 이 당시는 신약시대 초대니까 아직 신약성경은 없잖아요. 구약성경의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액기스를 짜내면 두 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 이 사람 정규신학교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 말씀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날카롭게 이 성경의 핵심을 꿰뚫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했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교사들은 성경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이 그토록 수도 없이 반복하고 선지자들이 거듭 강조했던 그리고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질문들은 이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율법을 지키는 데는 미숙한 신앙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분수 신앙이라고 말해요. 가분수 신앙.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머리는 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은 작은.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가분수잖아요. 머리는 큰데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은데 행하는 것이 적은 거죠. 물론 반대로 섬기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적은 진분수 신앙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채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그렇게 섬기셨던 신용복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로의 여행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참 그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의 차이, 머리 아픈 사람하고 마음 아픈 사람의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 여행이 바로 가슴에서 발치까지의 여행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리로 깨달은 그 지식을 가슴으로 이게 그거구나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가슴으로 깨달은 것을 내 손과 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게 먼 여행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용복 교수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 교수라고 했잖아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삶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성경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1차적으로 알고 끝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알게 된 말씀에 대해서 2차적으로 감동을 느낄 때도 있고 도전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그 감격이 도전이 지내서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나가서 3차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끝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많은 시간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다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10독, 20독, 뭐 100독 한다 한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만 못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교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홀로 성경을 읽는 또 묵상하는 어떤 큐티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진정한 신앙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은요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감동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의 행함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각자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들이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온 몸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또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당대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었고 직업이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눈앞에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은 나날이 쌓여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탈이 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어간다면 그 읽은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의 동함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과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가장 큰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새벽에 단잠을 깨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구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